사무엘기 맥잡기 여섯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맥잡기 지금까지 많이 했네요. 보니까 오늘 62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울이 몰락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사무엘기상 13장에서 이제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임명한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교만과 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몰락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를 하면서 사람을 써보기 전에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참 알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5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 기름진 그런 짐승들을 뭐 명목상으로는 하나님께 이제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고 이제 남겨놨지만 결국 가서 살펴보니까 백성들의 압력에 이기지 못해서 백성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 모든 것들을 남겨놓고 해서 하나님의 이 명백한 명령에 이제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왕위에서 이제 쫓겨나는 그런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사무엘기 상 이제 16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기 하까지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살펴보니까 사무엘기 상에는 16장부터 31장까지 16장이 다윗 이야기고 사무엘기 하는 24장이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합치니까 총 40장이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묘사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40장을 하나님이 할애해 놓으셨어요.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렇죠? 신약성경 어느 걸 봐도 28장 이상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한 사람의 그 생애, 물론 모세 빼고는 한 사람의 생애가 그렇게 많이 언급된 그런 경우가 없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역대기 상 같은 경우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은 성경 전체에서 한 60장 이상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할애하셔서 성경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사울과 다윗이 계속해서 교차가 되면서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가운데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하는 일이 이제 계속 교차가 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울은 육신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윗은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둘을 비교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뭐 은사가 많다고 주장하던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 이런 거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이런 경우가 이제 사울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등과 같이 거의 책망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교회, 이게 다윗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부터 다윗과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의 그 일생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라고 한 사람의 그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처럼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본인에게 알려지게 될 때 그 죄를 통회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죄를 지어도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꼭 제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충고를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편에 정말 여러 가지 귀한 그런 시편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심각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시편 51편에 있는 그와 같은 그 다윗의 고백의 시를 읊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16장 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애곡하냐. 그렇죠? 사울은 내가 이미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영어로 rejec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reject라고 하는 말, 뭐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중학교 2학년 사람은 reject, 거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거부하셨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사울을 왕으로 따르고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이 세상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어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대한 그와 같은 뭐 패기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특별히 엄청난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가 이 하나님이 목회를 해서 이미 버리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이런 모든 것이 없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사울의 경우는 어느 정도 걸렸냐? 한 13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이날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됐는데 실제 왕이 될 때까지 13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하셨어도 13년 동안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가 왕이 아님을 깨닫고 인정할 때까지 자그마치 13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내려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17장에 있는 말씀 가서 보니까 그 당시 사울왕 당시에 그 이새는 늙은 사람으로 통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가서 보니까 아들이 몇 명 있냐? 8명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큰 형이 이제 엘리압이라고 한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막내가 이제 다윗이 나오니까 아마 적어도 한 10년에서 뭐 한 12, 13년 정도 가장 큰 형하고 막내하고 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이 나오니까 베들레헴이 어떤 도시인가 다시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은 뜻이 빵의 집이란 뜻이에요. 빵의 집. 베들레헴은 다윗이 출생한 데고 또 예수님이 출생한 도시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말 그대로 다윗의 출생지에서 나시기도 하고 다윗의 가문에서 나시기도 하고 그런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지도를 가서 보시고 유다지파 그 지도를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10km 정도 이제 밑으로 가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도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도시를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 때문에 성벽을 쳐놓고 지금도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상당히 비옥했기 때문에 열매가 굉장히 많이 나고 밀 수확이 많이 되고 그래서 빵을 많이 만든 그런 도시로 이제 알려진 것 같아요. 원래 베들레헴의 이름은 에브랏입니다. 에브랏. 그래서 에브랏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베들레헴 사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고 저와 여러분이 룻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거기 룻과 그의 남편 보아스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이 사랑하며 살던 그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가운데 그 보아스가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고, 그렇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면서 그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의 계보가 쭉 나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가서에 있는 내용처럼 베들레헴 그 에브라다에서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양떼를 돌보던 그 베들레헴 그 들에서 천사들의 노래와 함께 하늘의 왕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모습이 누가복음 1장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떠나서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 하나님이 지정한 이 사람에게 물론 거기까지는 아직 누구라고 이제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왕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해라.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가서 보니까 2절에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봐 사무엘이 두려워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떠난 이후에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고 기력도 이제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로 지내고 있을 때 혹시 사울이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희생물 드린다고 하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곱 아들을 만나는 내용이 거기 있는데 그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일곱 명은 있는데 누군 없어요. 맨 마지막 막내 다윗은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몇 마리 안 되지만 아버지가 지키라고 한 그 양들을 지키고 있다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실 막내거든요. 막내면 아버지 말도 들어야 되고 형 일곱 명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양치는 일은 막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다 데리고 오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다 데리고 가면 누가 양을 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양을 치는 그런 애처로운 모습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순종하고 작은 것에 신실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적은 것에 신실해야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신다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이제 갔습니다. 이새가 아들들 다 데려오는데 뭐 저부터라도 큰 아들부터 데려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무엘이 실수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6절에 그들이 오매 그가 엘리압을 보고 이르기를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참으로 그분 앞에 있도다. 엘리압이 아마 키도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이게 누가 딱 봐도 아 정말 저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이번 한 번만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을 처음에 봤더니 사울의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디 어깨 위로 이렇게 큰 것을 보고 감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사무엘이 이런 실수를 또 한 번 지금 저지르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 멋있구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겉모습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사울처럼 겉모습이 출중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을 한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다음 장에 가서 보면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다윗을 비난하고 힐난했던 그 형이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엘리압이에요. 가장 키가 크고 그렇죠 준수하게 생긴 사람이 자기의 막내 동생이 하는 그런 일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근데 이거를 악용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아무거나 입고 와서 하나님은 속중심을 보지 겉은 보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보세요.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그 초점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겉모습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겉모습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하고 와야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나 심지어 불신자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도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무언가가 다르구나. 음악도 다르고 하고 있는 일들이 검소하고 단정하고 말하는 게 다르고 정말 거룩한 백성이고 하는 것을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의 내부를 하나님 보신다, 그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핑계로 삼아서 겉을 아무렇게나 꾸미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 잘 기억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일곱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누구 아들이 더 있냐 그랬더니 막내가 지금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막내를 데리고 와라 해서 다윗을 데려왔더니 여기 12절을 가서 보니까 그는 혈색이 좋으며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 생겼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연대를 쭉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때 지금 다윗의 나이가 한 15세에서 한 16세, 17세 그 정도 지금 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쯤 된 그러한 앳된 모습의 그런 소년이 이제 사무엘 앞에 이제 서게 될 때 사무엘이 기름불을 주의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그 다음 구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고 불순종하는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떠나는 것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와서 그를 괴롭혔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신하들이 가만히 이 왕이 행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미친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신하들도 알아요. 어떻게 되었냐. 16절. 이제 우리 주 사울 왕께서는 왕 앞에 있는 왕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사 솜씨 있게 아프를 탈출하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왕에게 임할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지금 신하들도 아는 거예요.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친 짓인데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신하들도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미친 짓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이와 같은 고통이 지금 사울에게 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신하들이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음악을 잘 사용해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심리적인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 왕의 병을 좀 치료해야 되겠다. 그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음악은 증세는 고칠 수 있지만 원인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원인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증세만 고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게 지금 원인이면 그걸 깨닫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영이 떠나게 되는데 이거를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기법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을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사람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하프도 잘 타고 강하고 용맹한 자고 또 그렇게 되면서 맨 끝에 18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여기 지금 두 아이들이 매주 이렇게 지금 금요일에 이제 모임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예, 이런 아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이 아이들이 행하는 그러한 그, 예, 이 언행,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계심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같이 계시는구나. 그렇죠? 예,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추천한 거예요. 다윗이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추천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추천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서 왕 앞에 이렇게 승진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리더십을 이렇게 운영, 이제 차지하는 그런 분들과 또 리더십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좋은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가서 보니까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좋은 걸 사모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제대로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추천하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고, 예,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승진시킬 때 그 사람의 승진이 그 사람에게 약이 될 수 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점을 명심을 해야 돼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에 가서 보시면, 예,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젊은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장로들, 나이 든 사람들에게 겸손히 너희 자신을 낮추고 굴복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충고의 말씀을 주는 내용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서, 교회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은 어쩌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PR을 해야 남이 데려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려고 하는 자는 낮아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약과 구약 자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궁에 들어와서 여기 가서 보니까 사울 왕의 병기 드는 자가 되고 또 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울을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서 그 다음 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17장 15절 거기 가서 보니까 14절 다윗은 막내더라. 가장 나이 많은 세 명은 사울을 따라갔으나, 사울을 따라 전쟁하러 갔으나 다윗은 갔다가 사울에게서 돌아와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 양들을 먹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다윗이 사울왕의 이제 궁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사울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그 악한 영이 가끔씩 와서 이렇게 괴롭힐 때 그때 가서 이제 아프를 타고 하는 그런 일을 해서 사울의 영을 상쾌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음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음악을 하면서도 무엇이라고 주장을 하냐, 음악이라고 하는 건 중립적이다.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음악을 하든지 가사만 그냥 붙여갖고 그래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하면 하나님이 무슨 음악이든지 다 받아주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중립적이냐 아니냐를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번 피아노 앞에 이렇게 가셔서 도레 미파 솔라 시도 하고 건반을 하나하나 눌러보세요. 도 누릅니다. 이 도 누르는 거 여러분 중립적이에요 아니에요? 그 도 눌렀을 때 소리 나는 게 그게 무슨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아니면 중립적인 거예요? 그건 중립적인 거예요. 그렇죠? 레 눌러보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미 눌러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건 음악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조합이 되고 위아래가 조합이 되고 리듬이 조화가 되면서 멜로디를 형성하면서 음악을 만들게 되면 음악은 중립적이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하나의 음은 중립적일 수 있지만 그렇죠? 그 음을 구성을 해서 높낮이가 있고 리듬이 있고 강약이 있고 한 이런 방식으로 음악이 돼버리면 음악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사울이 그냥 영이 와서 괴롭게 하는데 그 앞에서 락앤롤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자 악기 가져다 찢어지는 소리 갖다 내보세요. 지금 사울이 죽겠는데 더 죽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음악, 여기 하프를 타잖아요. 어떻게 정말 누가 들어도 사람을 상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프를 타니까 지금 병이 났는 거지. 귀가 찢어지는 그런 전자악기를 갖다 해봐야 사울이 죽이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왜 그래? 음악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음악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렵게 하는 그런 음악에서 딱 들으면 벌써 사람이 어우 두렵구나 하는 그런 음악이 있고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음악이 있고 사람을 울게 만드는 그런 음악이 있고 사람을 웃게 만드는 그런 음악이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 집에 가서 결혼식장에서 하는 그런 음악 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저 사람 미쳤다 그러겠죠? 마찬가지 지금 결혼하고 있는데 장례식장 그렇죠? 저 요단강 건너가서 하는 그런 거 하면 그게 벌써 안 맞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안 맞는다는 거 알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음악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음악이 있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귀가 찢어지게 주여삼창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는 그런 음악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 마귀의 음악이에요. 사탄의 음악이에요. 락앤롤이라든지 랩뮤직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고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이제 클래시컬 음악이라고 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가 돼서 정말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음악으로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지 자기 자신이 도취가 돼서 귀가 찢어지라 하는 그런 음악을 하면서 나이클럽 가서 하지 못한 거를 교회 와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음악을 하는 것은 그건 마귀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음악이 사람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악이 사람을 고쳐요. 왜 그래요?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니까 유명한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2절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가서 보니까 에베스 담임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다. 엘라 골짜기. 골짜기가 성경에 유명한 데가 한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소레 골짜기에 누가 살았어요? 누가 들릴라라고 한 여인이 살아요. 들릴라. 들릴라가 살던 데가 소레 골짜기고 지금 블레셋을 잡아서 죽이는 데가 지금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 두 군데 유명한 그런 골짜기가 나와요. 자, 근데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런 상대가 지금 나오는 거죠.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투사라고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는 챔피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챔피언. 챔피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싱하면 챔피언 나오잖아요. 이 복싱 챔피언 저는 챔피언이 지금 나오는데 4절에 가서 보니까 키가 6큐빗 그 다음에 한 뼘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큐빗은 0.45m 0.45m 이 정도 한 큐빗이에요. 이거 환산을 하면 대략 3m 정도 되는 겁니다. 또 큐빗이 조금 더 큰 큐빗도 있어요. 더 큰 큐빗으로 환산을 하면 3.5m가 되는 키가 3.5m. 지금 여기 이 천장까지가 지금 한 2.5m예요. 2.5m. 그 3.5m, 3m 정도 되면 얼마나 키가 큰지 여러분이 대충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 지금 무게로 이렇게 이 갑옷을 입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통 어느 저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60kg라는 거 이게 쭉 하고 뭐 이게 들고 나오는 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새 이제 우리 유격 훈련하거나 우리 군인들 완전 군장을 하면 얼마쯤 되느냐 보니까 20kg라 그래 20kg 지금 하고도 지금 힘든데 60kg 아시겠죠? 갑옷과 이게 무게를 지금 들고 나오는데 60kg짜리를 지금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40일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내라. 나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가 이기면, 그러면, 그가 이기면 우리가 그의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될 거다 하고 40일 동안 매일 나와서 하니까 사울을 비롯, 사울도 키가 크지만 상대가 안 되잖아요. 사울은 키가 커봐야 한 1m 80, 90분이 안 되는데 지금 2m 50, 3m가 지금 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이 꼼짝을 지금 못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새가 전쟁터에 지금 세 명의 아들이 나가 있으니까 치즈도 가져다 주고 빵도 좀 가져다 주고 형들 잘 지내는지 살펴보고 와라. 그리고 갔다 왔다는 증거물을 갖고 와라. 이제 그렇게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형들에게 줄 양식을 가지고 가서 이 싸우던, 이 사람들이 싸우던 그 진영에 이 엘라 골짜기에 가서 누구를 직접 대면하냐, 골리앗을 직접 대면한 내용이 성경에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23절에 골리앗이라는 투사가 나와서 그날 다윗이 온 날에도 지금까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내보내라. 그 사람하고 내가 싸우겠다.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는 거. 그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들으니 24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25절에 참으로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하려고 올라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큰 재물로 부유하게 하고 또 자기 딸을 그에게 주며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리라. 왕이 지금 현상금을 내건 거죠. 그렇죠? 이 사람만 죽이면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왕이 일단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왕의 딸을 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집안을 자유민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왕 밑에서 모두가 다 왕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집을 자유로운 집으로 이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를 지금 다윗이 듣고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 진짜냐, 진짜냐 그걸 지금 묻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꾸 묻고 하니까 28절에 드디어 엘리압이 화를 내는 내용이 그 안에 남아있죠. 도대체 몇 마리 안 되는 양들 보는 거 그거나 보지 여기 내려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하고 다윗을 꾸짖고 내 교만을 내가 한다 그러고 하면서 큰 형이 막 꾸짖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가서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싸우러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하니까 어떻게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왕이 무슨 보상을 내릴 거냐 자꾸 묻기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32절에 다윗이 말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로 인하여 골리앗으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싸울 수 없다. 그렇죠? 너는 단지 소년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에 능한 전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34절에 37절. 제가 어려서부터 양들을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훔쳐가려고 하면 제가 그거하고 싸워갖고 갈기갈기 이 사자도 죽이고 그 다음에 곰도 죽인 그와 같은 일들을 한 적이 있는데 하물며 사자와 곰도 죽인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지 못하겠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3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집에도 부류가 다양한 부류가 있어요. 갓 구원 받아서 그래서 지금 아기 상태에 있는 그런 아이 점만 쪽쪽 빠는 그런 아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 3살짜리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서 5살짜리도 있고 20살이 돼서 이 뭐라 그럴까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들이 도전을 받을 때 분노를 표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아기가 어떻게 뭐 분노고 뭐고 표출할 수 없잖아요. 3살짜리가 표출해봐야 그건 매맞아 죽죠. 그렇잖아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져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분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것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이 회파가 된 그런 상태에서도 나 몰라라고 지낸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킹잼 성경을 외치고 올바른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표출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표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노가 돼야 돼. 그게 공정한 분노고 올바른 그런 분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표출이 될 때 그 나라와 그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에 갔더니 그냥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모든 게. 이 사람들이 미신을 숭배하는 걸 보고는 그의 영이 속에서 격분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의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군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틴 루터라고 한 사람이 천주교의 온갖 그 만행을, 종교적인 그런 만행을 보게 될 때 결국 95개조 항목을 가져다 그 성문에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의분이 일어나게 되고, 그와 같은 의분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말 그대로 중세 그 암흑시대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한 사람의 의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고, 그가 그 일을 성경 번역을 통해서 그 일을 완수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런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 망가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기 이 블레셋 사람이 와서 하나님에게 도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전하는 것을 보고 아무도 못하잖아요. 지금 사울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고 쥐죽어 가는 그런 소리를 지금 하잖아요. 자기가 해야죠. 지금 왕인데 하나님이 왕을 왜 세우셨어요? 백성이 이렇게 곤란을 당할 때 왕이 가서 싸우라고 왕을 세웠는데,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하고는 자기는 쑥 들어가고 이 애를 지금 보내는 이런 모습을 뭐라 그럴까? 영어로 퍼세틱한 거죠. 아주. 그렇죠? 이거 가련한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안에 이제 표현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내가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그냥 보내기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갑옷도 입어보라고, 무기도 써보라 그러는데, 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해보니까, 제가 보니까,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거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자기가 늘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가요. 지팡이. 그렇죠? 40절에 가서 보니까, 무린매. 무린매는, 예, 이게 영어로 슬링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가죽같이 생긴 거, 예, 거기에다 가운데에다 돌을 넣어서 그래갖고 던지는 거예요. 무린매입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야 되니까 매끄러운 돌 다섯 개, 그렇죠? 그 다음에 목자의 자루 요거 하나, 예, 가지고선,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화가 나서 내가 개냐 그러죠. 이 중동지방에서는 누구를 개라 그러면 그거는 가장 큰 모욕이에요. 가장 큰 모욕. 내가 개냐, 그렇죠? 지금 지팡이를 들고 나와서 싸우려고 하니까 지금 이 사람은 창을 들고 오고 또 뭐 그 앞에 병기 드는 자가 나오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한 판 붙으려고 하는데 지팡이를 들고 오니까 내가 개냐 그러고선 지금 나와서 싸우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가장 멋있는 그런 내용이 45절에서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기 만군이라고 하는 건 군대들이라는 뜻이에요. 군대들의 주의 이름으로 간다. 내가 혼자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군대들이 나와 함께 한다.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지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이렇게 하고는 어떻게 해요? 무린매를 써서 돌을 던져서 그래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는 지금 육군으로 나오는 거, 하나는 지금 공군으로 나오는 거. 이게 뭐 싸움이 안 되잖아요. 지금 비행기가 떠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창이나 이거 들고 무슨 상대가 되겠어요? 예상을 전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린 매이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그의 머리를 베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사가 쓰러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이제 도망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쫓아가서 죽이고 승리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5절부터 58절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사울이 보고 군대대장 아브넬에게 이르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매 아브넬이 이르되 오 왕이여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물어보라 하였더라. 다시 이제 사울이 58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젊은이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하니라. 여기 17장 전에 16장을 가서 보면 이미 다윗이 사울 앞에 불려가서 하프를 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앞뒤 문맥을 가서 보니까 사울이 다윗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듯한 그런 문맥으로 지금 이게 지금 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몇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매일같이 사울의 궁에서 하프를 탄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악한 영이 가끔 올 때, 그럴 때 가서 하프를 탔고 다른 때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양들을 지켰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울이 원래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울증에 지금 걸려서 뭔가 지금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다윗이 처음에 불려갔을 때 그리고 지금 여기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어쩌면 1년, 2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이제 흐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쯤 돼서 수염을 기르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나이가 들면 수염을 기르고 하면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55절부터 58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몰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서 보세요. 내가 다윗을 모르니 저 사람이 누구냐 지금 그렇게 물어요. 아니면은 저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어요. 잘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모른다 그렇게 물어요. 아니면 이 사람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그걸 물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착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아, 사울이 몰랐구나가 아니고 그건 우리가 몰랐다고 가정을 한 거고 실제는 모른 게 아니라 저 사람 아버지 이름이 뭐냐고 물은 거예요. 아버지 이름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물었느냐. 25절 가서 보니까 싸움에서 저 전사를 이기게 되면 어떻게 해준다. 많은 돈을 주고 자기 딸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준다. 그 가정을 다 자유인으로 만들어줄래니까 그러니까 누구야? 아버지 가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지 몰라서 물은 게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예. 오늘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교훈 몇 가지 이야기하고 18장 19장을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교훈은 인생에는 골리앗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리고 젊을 때에는 고난이 없었으면 안 나타나면 좋겠다 꿈도 꾸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 삶에는 그런 게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타나면 이겨야지 안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건 소용이 별로 없는 일이다. 왜 그러냐. 인생은 골리앗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이 나타나면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 다윗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칼이나 창이나 물리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전신갑주. 다윗은 물리적인 전신갑주는 전혀 입지 않았어요. 다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형제나 친척이나 가까운 그러한 성도들이 나를 배척하거나 미워하거나 비방할 수도 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이 그만두라 그래서 지금 다윗이 도망갔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준비된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인생을 사는 가운데 골리앗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조그마한 골리앗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 속에 사자도 보내고 곰도 보내고 할 때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이긴 경험이 있고 전략이 있고, 그렇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지,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길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골리앗이 나타나면 그걸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나타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우리 성도로서의 그런 마땅한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꾸 골리앗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인생에 골리앗이 나타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것도 바르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시련과 유혹을 잘 이겨내야 큰 것이 올 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승리의 배경에는 제가 평생토록 아니면 지금 교회를 하면서 지난 8년 동안 여러분에게 외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성경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골리앗들을 저와 여러분이 정복해 나가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울과 이제 다윗에게 일어나게 됐는데, 또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사울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맏아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사울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윗을 자기 혼이, 다윗의 혼에게 굳게 붙어서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느 정도까지 좋아하냐? 나는 왕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 내가 왕이 돼야 된다. 놀라운 것과 같은 그 사랑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걸 봤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요나단이라는 그런 왕자가 다윗을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상상도 못한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5절 가서 보니까 다윗의 지혜와 그리고 언행을 모든 백성들이, 하여튼 다윗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참 좋은 겁니다. 앞으로 이제 승승장구해서 무언가 될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부터 그의 삶에 고통이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통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노래를, 6절에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뭐라고 얘기하냐,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자그마치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일이 다윗에게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큰 승리를 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더 큰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이렇게 하나가 지나간다고 해서 방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고통이 꼭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뒤에 가서 보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내보내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백성들에게 보내고 하는데, 백성은 다윗을 사랑하는 겁니다. 백성이 좀 싫어하면 좋겠건만 가는 곳마다 백성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다윗을 이제는 뭐로 인척관계 동원해서,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딸은 메랍이고 둘째 딸은 이제 미갈인데, 이 딸들을 사용해서 내 사위로 삼으면 문제가 안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큰딸 메랍을 주려고 노력했다가 메랍을 주지 못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소문이 들리기를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잘 됐구나. 미갈을 사용해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렇죠? 그러고 오면 너를 사유로 삼아주겠다 해서 블레셋 사람 속으로는 뭐예요?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다윗을 보냈는데, 다윗이 그들을 죽이고 이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미갈과 결혼하는, 말 그대로 정말 사울이 이야기한 대로 왕의 딸과 결혼하는 그런 일이 이제 그의 삶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계속해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 이 뒷부분 한번 가서 보세요. 참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없다는 거예요. 원망이 없다.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고 해도 원망이 없고, 사울에 대해서도 원망이 없고. 참 이게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장 가서 보니까 이제 사울이 견디다 못해서 다윗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19장 4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하도 안 돼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서서 다윗이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요나단이 변호해 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서, 요나단 말을 듣고는 사울이 어떻게, 아들 말이 맞잖아요. 사울이 들어보니 다윗이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또 더구나 장인이 됐는데 장인이 지금 사위를 죽이려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악한 영이 다시 사울을 괴롭힐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다윗은 이제 도망을 가고, 자, 이런 가운데 결국은 미갈과 함께 살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제 이루어질 때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도망가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고 있던 사무엘의 도시 라마로 도망가는 내용이 1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이 사람들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할 때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내가 죽여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로 가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라마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거기 있던 대언자들 중에 하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일이 사울에게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런 일이 두 번 발생했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이 왕의 기름 부음을 했을 때 그때 대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사울을, 이 다윗을 죽이러 갈 때 또 한 번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놀라운 체험을 해도 인격의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언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입을 여셔야, 그래야 대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언을 했다고 하면 말 그대로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격의 변화가 죽을 때까지 안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누구예요? 예, 부리는 영. 지금 시골에는 무당 박수를 찾아가서 하나님에 관한 일을 묻는 그런 악한 일을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비참한 그런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목사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아닌가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